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 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이 알도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명으로 늘어났다. 다음 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소?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 따져 묻는 것이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에게 베푼 선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하여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다 나아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의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들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단단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위협만 하고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 이 기적으로 성한 몸이 된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나오는 길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거만스럽게 구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헛되이 계획을 꾸미는가? 주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맞서려고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모두 모였구나. 바로 이런 일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와 맞서려고 함께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은 주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셨던 일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여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쪼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았다. 믿는 이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열왕기하 제11장. 아하샤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샤의 누이인 여우세바가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래야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라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둔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내 손을 주께 놓. 기억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참으로 억울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심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누구에게도 편견 없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그리스의 정신을 지배하던 1세기만 해도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고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로마의 권력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유대인의 종교의 우월에서도 변명할 수 없는 기준으로 모든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 기득권자들에게는 불만이 나올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취한 입장보다 나은 것을 구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공평함도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권과 관계 그리고 형편을 따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태반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모든 이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당시에도 최고의 기준에 서 있는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이권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편에 섰다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바울이 원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귀도를 전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도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가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바울의 호소가 어떻게 당시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을 뒤바꾸는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신비를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꽃 같은 이 생명의 원리가 이미 정해진 사람의 형태에 따라 이해되는 것이 다른데 멸망받기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로고스는 최고의 우주적인 원인이자 모든 것의 본질인 인격체라고 믿었는데 최악의 사형도구인 십자가와 로고스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것이라는 데서 부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적인 불합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쓸데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래서 세상에서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큰소리칠 수 없는 존재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섭리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사람의 지식의 판단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식의 기준을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뒤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최상의 최고의 기준은 능력, 지혜, 선비였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입장에서 비웃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부르심으로 세상의 가진 것들을 오히려 헛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불러들이는데 공평케 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20절 상반절인데 결국 사람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했던 헬라의 지혜였던 철학도 영원의 세계를 욕심내 보지만 결국 쓸데없는 것이었고 종교적으로 앞서 있다고 율법을 들어 자랑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를 이해하거나 나타내는 데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편견을 뒤엎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뒤에 가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했는데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과 섭리를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이 가진 지혜는 어둠의 지혜, 악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도구를 헛것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어리석고 완악한 세상에 보다 효과적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면 효과 면에서 사람을 통한 비효율적인 전도의 더딘 방법보다 큰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구태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의 끝날까지 이 방법으로만 죄인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앞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면 역시 당시에도 가장 존경받던 철학자들이 먼저 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제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지식 무식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하게 하심으로 편견 없이 공평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가난과 부요, 무식과 지식자가 너무나 많은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시고 오히려 가난한 심령을 더욱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이 놀랍고 귀한 구원을 역사 속에 끝까지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공평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모두가 다릅니다. 가난에 찌들려본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보는 것이 꿈이고 무식으로 서름을 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무식을 벗어던지고 사람들에게 유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온갖 애를 다 쓰는 것들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보아오는 사실입니다. 돈 좀 실컷 벌어서 쓰다 죽었으면 무식하다고 서름받는 데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콧대를 눌러놓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가짜 학위라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부의 피해자나 지식의 피해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소원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의 민족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통해서 살고 계속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니 참으로 거리 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인가 신비한 것이 있어야 그럴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 표적을 통해서 유혹하는 마귀의 올무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표적이 아니라도 십자가 예수들을 바라보며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2절 하반절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약하게 죽은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가 저들의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대한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사람의 계급과 지혜를 던지고 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리석을 수 없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인 사람에 비교하여 지혜롭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시지만 역시 사람의 한계에 상대해서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고 이런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추구하는 것들의 가치를 뒤집으셔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표적을 구하던 사람도 지혜를 찾던 사람도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 진리의 지혜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could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약에 나오는 12권의 선지서 가운데 요나서만큼 잘 알려진 책도 없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지냈는데 결국에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니니의 온 성이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죄악의 도시 니니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려고 성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중동 지역의 낮은 매우 덥습니다. 하나님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늘을 만드는 식물을 자라게 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속상한데 그늘을 만드는 식물까지 벌레가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 아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이런 요나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사용해 도망가는 요나를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요나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람이 순종했습니다. 둘째, 큰 물고기가 순종했습니다. 셋째, 그늘을 제공했던 박넝쿨이 순종했습니다. 넷째,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도 순종했습니다. 다섯째, 이방 선원들도 순종했습니다. 여섯째, 니느웨 백성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모든 피조물과 등장인물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 계획은 우리 인간의 구속이었습니다. 그 구속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낼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모두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요나서는 단지 큰 물고기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범죄한 니느웨를 향해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에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동물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동물이 희생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삼천리반 도금 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 도금 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아 갔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